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공경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가 쓴 책 중에 논쟁자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기억하기에 번역돼 나온 지는 한 2, 3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유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로 논쟁하시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논쟁하시는 모습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 책에는 8가지,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진리를 증거할 거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거짓이나 허위, 위선을 대항하실 때는 아주 가차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었다고. 그래서 거침이 없이 복음 전하는 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다시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설교를 하는데요, 호의적인 청중에게 설교하는 것과 좀 굳은 마음을 가진 청중에게 설교하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저는 어떤 청중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저는 호의적인 청중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긴장을 좀 풀고 어깨도 좀 펴고 이렇게 좀 얼굴도 좀 펴서 살짝 미소 띈 얼굴로 저를 좀 바라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가 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그냥 너무 무서운 눈으로 보면 제가 긴장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예배 그냥 우리 박진모 목사님이 중등부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예배 사회까지 다 하다가 보니까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호의적인 청중 사이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적대적인 청중 사이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호의적인 청중에게 설교하면 좀 마음이 편하고 이게 근데 막 적대적인 청중에게 설교하면 막 긴장이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적대적인 청중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물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66번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73번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 90% 이상 유대인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유대인, 유대인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유대인 안에는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뭐 무슨 열렬당 아니면 대부분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좀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할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냐? 사실 좀 분위기가 그랬을 뿐이에요. 근데 그제 우리 요한복음 4장 묵상할 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거는 예수님이 유대인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교회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거죠.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보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좀 은혜를 누릴 만한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아는 분들은 모태신앙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물론 모태신앙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모태신앙인 것이 더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났다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큰 특권이요 큰 은혜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으로 자라난 것은 아주 큰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 분노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좋은 분인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느끼기도 해요. 우리는 진리를 들으면 다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좀 열고 무릎 꿇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 반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슴없이 순종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보면 사람들이 다 진리에 대해서 저절로 마음을 열고 다 순종하느냐? 아닙니다.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혹은 자기가 유지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위협하면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오늘 보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아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한복음 5장 앞부분 묵상하셨죠. 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가지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그 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너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웃겨요.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너는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게 만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안식일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좀 논쟁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도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하신 일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요, 사실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굳이 문제를 일으키세요.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될 거를 굳이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필수적인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 고치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뭐 필수적이겠어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시켜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꼬투리 잡게 만드시고 괜히 시비거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세요. 보통 우리는 가능하면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우리는 갈등을 안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마음 상할 만한 이 사람이 있으면 뭐 굳이 막 아이고 뭐 저 사람 마음 상할 건데 내가 뭐 이런 말 하지 말지 이러면서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불편할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보통 우리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말을 할 때도 상대방 입장 생각해서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시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세요.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말이 좋아서 적극적이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참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사실 이거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친다고 할 때 어둠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을 공격하시는 거죠. 어둠의 권세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공격할 수도 있는데 뭐 은밀한 공격도 결국에는 공격자 정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둠을 세상을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시는 분이에요. 상당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좀 예수님의 적극적인 뭐 이런 거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너무 수동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믿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인 거를 표시 안 내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 표시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 표시나. 예수 믿는 거 표시내면서 예수 믿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 두 가지인데 사실 두 가지 중에 더 큰 문제는 안식일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도 보면 아들 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어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표현이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제가 한 두어 주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38년 된 명자를 고쳤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들로서 대신한 것이지 그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안식일 논쟁이 좀 배경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설교하면서 안식일이 뭐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거 뭐 설명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대신 안식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 쓴 얇은 책인데, 안식일이 어떻게 세상에 대한 저항이고 좀 이 세상 풍조에 대한 저항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책,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수주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인데요. 이것도 좋은 책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은 달라요.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고 이게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청교도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건데 그것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잘 이어받아야 될 건지 뭐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하여튼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오늘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본질이라는 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뭐 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근데요, 교회가 의외로요 이게 비본질 가지고 다투어요. 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다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본질이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 이거 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본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 논쟁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사실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교회 오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지내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데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는요 산에 가도 얻을 수 있고요 좋은 음악을 들어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자면 평화로워져요. 사람마다 마음의 평화 얻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교회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오면 불편해지죠. 교회 오면 공격을 받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고쳐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만약에 타락한 세상에 더 많이 젖어들어 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면 좀 이렇게 불편해질 때가 더 많아요. 교회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선물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성도의 노래에서도 본 것처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온갖 고생 다 하는 것이 그게 성도가 걸어야 될 길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 믿어서 건강 상할 때도 많고 오히려 예수 믿어서 가난해져야 될 때도 많고 오히려 예수 믿어서 자기 꿈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복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분들은 시험 들 때가 많은 거죠.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두 존재를 생각해요. 우리는 이 문화적으로 두 존재.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귀족의 아들은 귀족이고 노예의 자식은 노예인 거예요. 아버지의 지위와 아버지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지위와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근동의 문화기도 해요. 근동의 문화. 근동의 문화는 박용태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뭐 박진경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자체가 누구 아빠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친밀하고 또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와 신분이 정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네가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지위, 같은 신분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동등한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고 주장한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완전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 에게 상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 고친 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러고 이게 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자기를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경해야 된다.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공경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경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사실 19절에도 좀 암시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대 사회는요, 귀족의 아들은 귀족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노예를 다루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는 법이라든지 뭐 다 이렇게 자기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노예 아들은 노예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노예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그분이 하라는 거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것을 다 보고 내가 따라서 하고 있는데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그 더 큰 일이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다 예수님께 맡겼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다 아들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모든 유대인들이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 유대인의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 오해였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심지어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10절 보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자기 뒤에 오시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는 도끼를 들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인 것처럼 요한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자기 제자도 예수님께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래 했는데요. 요한이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이 기대한 것과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자기는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주인공이 왔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러면서 자기 제자도 보내고 사람들에게 막 소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 예수님이 뭔가 사역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기대한 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뭐 이런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이런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예수님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도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긍휼과 자비로 연약한 사람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심판한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인자됨 이게 어떤 표현인지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설교했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 때는 이미 나라가 망하고 성전 다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이 인자 같은 사람같이 생긴 어떤 존재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천하 만민이 다 이 인자 같은 분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가 받은 그 권세, 그 능력은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는 권세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다니엘이 말하는 바로 그 인자가 나다, 그 인자다.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소망을 이루는 그 예수님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자에게 주어진 권세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주장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이야기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 29절 보시면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전부 다 죽임,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군가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은요, 그저 착하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열린 태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24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본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다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해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에 대한 태도,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신념,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별의별 관계가 다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많은 관계, 많은 사역,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힘겨루게 하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정작 우리 삶에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귀한 뿌리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생각 안 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오면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야기해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 못하는 거죠. 삶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분주하게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공경해야 된다.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고 나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겠죠.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 박용태 이렇게 부르시면 제가 예!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죽어 있는 그래서 무덤에 묻힌, 아니면 뭐 화장을 해서 제로 다 돌아가 버린, 결국 뭐 무덤에 묻혀도 여러분 티끌이 되는 것이고 흙이 되는 것이고 다 화장을 해도 다 어떻게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요. 이게 또 얼마나 어마무시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다 존재 자체가 무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셨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에 지어내신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무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아픈 거죠.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인생을 영원히 산다. 이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짊어지고 연약함을 짊어진 채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쾌하시고 우리 썩어질 몸을 썩지 않는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줄,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결코 하찮은 보잘것없는 지금 우리가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아주 깨어진 인생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엊그제 요한복음 묵상할 때 본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녀야 될 만큼 비참하고 깨어진 인생인데 주님께서 그 여인과 만나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 알게 하시면서 그를 아주 담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 깨어지고 다 쪼그라들어서 어디 남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인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영광스럽게 다듬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초라함, 우리가 느끼는 초라함, 지금 내가 경험하는 비참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내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않고 정말 이상한 38년 된 병자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가 어떤 모습이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38년 된 병자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병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은 가장 초라하고 못난 인생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절대로 무시하는, 절대로 외면하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외모로 판단하고 세상은 우리 뭐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고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를 환대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못난 영혼이어도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무례하지 않는 태도, 무례하지 않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시받아도 될 만큼 초라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을까요? 어떤 분이 쓴 책에 예수님 짜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짜리가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뭐 이렇게 그 짜리라는 거는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님 짜리,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값주고 사실 만큼 우리는 고귀한 존재란.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신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덥석 끌어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는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쳐들어오세요.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것처럼.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고 더욱이 여자는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런데 말을 건네니 도대체 당신은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응? 어떻게 나한테 물달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쳐들어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쳐들어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쳐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마치 어둠에 빛이 비치듯이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생명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생명 주시려고.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박용태 이렇게 부르시면 부르실 때 제가 예 하고 나가면 야 내가 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이게 막 기대가 돼요. 너는 예배 인도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해야 될 때 주기도나 하는 목사가 뭐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실 거냐? 저는 예수님이 박용태 이렇게 부르실 때 제가 예 하고 그분 앞에 서면 제가 뭐 인생에 연약함이 많고 예배 인도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를 좀 이렇게 비웃듯이 내지는 너 같은 것이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저를 따뜻한 눈으로 보실 거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아마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인생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뭐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 시간에는 그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야,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머물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야, 이거 내가 늘 읽고 나도 믿고 설교는 했지만 사실 그 은혜라는 거는 야, 내가 말한 거는 진짜 만분의 일도 아니고 만분의 일이 뭐야? 이거는 뭐 100만분의 1,000만분의 일도 아니. 내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한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아마 그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그래서 정말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 온천하 만민, 뭐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여튼 오늘 설교 마치고 그 찬송 부를까도 어제 한참 생각했는데, 하여튼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찬송을 부르는 그 무리 속에 서 있을 때, 와, 진짜 어쩌면 그 순간에 가슴이 터질지도 모르겠다. 가슴이 터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제 이름만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 불러주시는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박용태 이렇게 부르실까, 용태야 이렇게 부르실까. 여하튼 우리가 설령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아니면 화장을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우리 인생이 다 죄로 돌아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를 정죄하는 심판이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폭로해서 우리를 짓밟는 심판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심판되어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분이고, 그분이 내 죄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그분의 거룩하신 것,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시는 그분인데, 그 심판대가 여러분 그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그 심판은 우리가 영광을 얻을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다.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다 주장하시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허위와 가식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안식일법을 깨트리시면서 38년 된 명자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국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선포. 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공경하며 이 예수님 손붙잡고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함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